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워싱턴 미 의회 방문객 센터에서 조금 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회 경찰은 총격범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방문객 센터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자 의회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의회와 백악관도 잠정 폐쇄됐었지만 다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총상을 입은 경찰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의회는 휴회 중이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역구로 돌아간 이후였습니다.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3월 초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언급한 데 이어서 CIA가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래넌 국장의 방문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결정을 3월 14일 발표했습니다. 딘 보이드 CIA 공보과장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이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브래넌 국장이 방문 기간에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시리아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아사르 대통령이 물러나길 원한다는 점을 브래넌 국장이 러시아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반테러 작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7일 파키스탄 동부 도시 라호르에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원에서 발생한 이날 공격으로 최소한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30명 포함돼 있습니다. 부상자도 300명이 넘는다고 의료진들은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28일 TV 연설에서 테러 분자들이 공원과 공공장소 등 민간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은신처와 훈련소 등 그들의 근거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분자들을 완전히 소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28일 테러가 일어난 라호르 등 펀자브주의 3개 도시에서 용의자들을 여러 명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새로운 안보법이 29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집단 자위권이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는데 한 발짝 다가간 것입니다. 안보법은 또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 안보법 시행과 관련해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군사 안보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길 바란다며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외교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선 외교 정책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동맹국들이 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이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한국과 일본이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고 핵 무장을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동유럽 국가인 체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와 전략적 관계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만 대통령은 2013년 권력을 잡은 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에 협력하기보다는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중국 정상으로서 체코를 방문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입니다. 이번 시 주석의 체코 방문 기간에는 기업 토론회와 각종 투자 협정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정치, 사회, 종교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총선거를 앞두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이달 말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ther the U.S. continues to insist on stringent conditions for resuming negotiations with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된 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정치, 사회, 종교 등 각종 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내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무모한 북침전쟁 책동이라며 미국과 박근혜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최고 수뇌부, 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한국의 노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북침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떨쳐나서야 한다며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남북관계를 차디찬 얼음장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노동당의 어용 정당으로 알려진 사회민주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등도 비슷한 내용의 비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군 조직이나 대남기구가 했던 북한의 대남 위협에 정당이나 사회단체들까지 일제히 나선 데 대해 김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경쟁의 한 단면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지난번 3차 핵실험 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수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체제 내부의 김정은에 대한 어떤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이런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며 결국 북한과 지도부의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당과 사회단체 이름에 이런 비난 성명을 낸 데 대해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남남 갈등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입니다.
지금 총선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단체가 한국에 있는 그 야당이나 국민들이 정부에 압박을 넣어서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해라. 결국은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고 하는 선전전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겨냥한 비난전에 나선 것은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돼가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 민족민주전선은 앞서 26일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낙선투쟁 구호를 발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단재 민족민주전선은 이른바 전체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한국의 이번 총선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역사의 날로 만들자고 선동했습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남 갈등을 유도해서 야당에 유리한 총선 국면을 유도하려면은 북한이 무력 시위나 아니면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가지고 야당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봅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총선 기간 동안 한국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나 핵 또는 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쉽게 저지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5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어제 박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과 업무 만찬에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테러 분자가 핵물질이나 핵시설 등을 악용하는 등의 테러에 대응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회의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안팎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인지 지금처럼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전화 간담회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엄격한 조건을 고집해 나갈지 긴장 완화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를 위해 대화 재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설지를 결정하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ther the U.S. continues to insist on stringent conditions for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특히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핵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 간 비공식 면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과 한국 등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의견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미한일 3국이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4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각국이 강력한 제재안을 시행한 뒤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안보리의 새 대북결의 2270 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전반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기존의 제재들을 넘어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 채택에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solution really indicates the depth of Chinese anger and frustration with Kim Jong-un. And it sends a strong message.
하지만 북한은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이란처럼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출지 아니면 추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물 재처리 문제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 테러 조직으로의 핵물질 유입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4일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대사는 15개의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내년 4월 24일까지 연장됐으며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각각 8월 5일과 내년 2월 1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내년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결의안은 이와는 별도로 대북제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1년 단위로 안보리에서 임기를 연장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연장은 6번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이 지난 2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군 수용 물자를 수출입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군사 교관 등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42개 나라만이 지난 2013년 대북결의 2094호와 관련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회원국들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으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천무를 운용하는 부대를 방문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력전 개념에 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으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무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다연장 로켓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실전 배치됐으며 최대 사거리 80km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8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ISR 자산이라든가 무인 정찰기 그리고 아서케이 등과 같은 대포병 레이더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천무라든가 에이테킴스와 같은 지대지 능력과 그리고 슬램 ER과 같은 공대지 능력 등을 통합해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한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8일 다연장 로켓 천무의 운용 부대를 찾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서울 불바다 위협과 최후 통첩장 발표 등 군사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이 천무 대대를 찾아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한 건 북한이 최근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을 강화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6일 장거리 포병대의 최후 통첩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개별 군부대의 전투 대기 상황을 전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소형화, 정밀화된 핵무기 등 전략군의 강력한 타격수단이 한국과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물리적으로 없앨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첫 입성한 105 탱크 사단과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인민군 2군단이 현재 청와대와 서울을 조준하고 있으며 서남전선 장제도와 무도의 포병들은 연평도 불바다를 서울 불바다로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북한군이 24일 한국 청와대와 서울 시내 정부 시설을 겨냥해 진행한 장거리 포병대 훈련 동영상을 20분가량의 기록 영화로 만들어 27일 방영했습니다.
마이거 쌓인 승모와 존노를 거쳐 청와대와 서울 시안의 괴뢰 반동 통치 기관들을 가상한 목표들을 도저비하게 불마당질을 해버리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훈련 시찰 영상을 사흘 만에 기록영화 형태로 공개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동안은 보통 한두 달치 영상을 모아 방송해왔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설명입니다.
자신들의 그 선전선동 공세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뭐 지금 그 정도 위협을 안 하고서는 김정은이가 위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외부용보다는 사실 내부용이 더 강하고 또 김정은이 와서 목을 자르겠다 그러니까 군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부가 이제 과잉 충성으로 그런 액션 플랜들을 하죠. 뭐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도 봐야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5일 모두 4개 면을 할애해 서울 시내를 겨냥한 장거리 포병대 훈련 사진 41장을 게재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열릴 7차 노동당 대회에 앞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신이 이를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5일 미사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상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엔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1일에는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1인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의 말은 곧 법이거든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 갈 길 가겠다는 거겠죠. 일단 자기들이 목표한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능력은 충분히 고도화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겠죠.
실제로 북한은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지난 18일 북한이 한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북한이 당장이라도 5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말입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로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6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핵능력을 습득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5차 핵실험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하려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레리 닉시 객원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And he is ordering his scientists and technicians to speed up the work on developing.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됐음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북한은 아직 소형화 기술이 아직 안 돼 있고 또 탄두 재진입체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 ICBM급 핵탄도 미사일은 보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고 하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젊은 김정은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보여주지. 아마 이런 젊은 김정은의 통치 행태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북한의 행동이 행태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 시기에 대해 닉시 연구는 5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uclear test taking place around the time of this party workers party.
김진무 박사도 5월 노동당 대회를 전후한 시기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15일에 할아버지 생일보다는 당대회라는 어떤 자기 업적을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이 핵실험이라든가 어떤 기타 어떤 그런 것들이 김정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할아버지 생일보다는 아마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지도력을 과시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걸로 삼기 위해서 조금 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반면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당대회 이후 평화협정을 둘러싼 대화의 추이를 지켜본 뒤에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은 당대회를 거친 다음에 피스 평화적 시그널을 한번 보내보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평화체제 이 소위 그 동시 논의에 대한 것을 북한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이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제재결의 22701을 채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평양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지금 그 5차 핵실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핵탄도 미사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을 할 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면 할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입장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질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돼 한층 강화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 활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 행정명령 13,722호와 관련해 발표한 최근 문건에서 대북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부 활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사업 지원 활동과 북한 내 민주주의 구축 지원 활동, 교육 지원 활동,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비상업적 개발 사업 지원 활동, 그리고 환경보호 지원 활동이 포함됐습니다. 자산통제국은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송금도 승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이 승인된 활동류에 북한 정부, 북한 노동당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것도 승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수출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대북 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양과 보건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보건 사업에 각각 미화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 1일 이같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사 대변인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5년부터 지난 11년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미화 2,1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에 미화 160만 달러를 지원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니세프에 55만 달러를 지원해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13,000여 명을 치료하고 490만여 명에게 필수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캐나다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공장에서 영양 강화 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케버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23일 현재 모금액은 1억 21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도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 지원 사업 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 사업에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85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취약계층에 미량 영양 보충제를 지원하고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두 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올해 초부터 25일 현재까지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1,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북한과 홍콩의 교역액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의 대북 수출은 2013년 이래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홍콩의 대북한 무역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무역지능기관인 코트라가 홍콩 무역발전국 자료를 집계한 결과 홍콩의 지난해 대북한 무역액은 미화 648만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해 40.4% 줄어들었습니다. 홍콩과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13년 이래 계속 크게 줄고 있습니다.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의 대북 수출액은 약 480만 달러, 수입액은 약 160만 달러로 각각 37.7%와 47.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홍콩의 대북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2014년에 많이 수출했던 일반 차량과 전자기기의 판매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입니다. 홍콩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았던 건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놓은 담배인 권련으로 총 28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담배 가운데 권련이 아닌 고급형 시가는 유엔과 미국 정부가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홍콩의 대북 수출 2위 품목은 보일러 기계류로 재작년에 비해 81.3% 늘어난 8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전자기기는 수출액이 2014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액 가운데 4.3%를 점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대북 수입 분야에서는 귀금속 수입이 크게 줄었고 종이, 판지와 어패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트라 집계 결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가운데 1위는 종이, 판지였습니다. 2014년에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수입액이 적었지만 지난해엔 58만 9천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의 약 36%를 차지했습니다. 대북 수입 2위 품목은 귀금속으로 약 46만 달러를 기록했고 어패류가 약 36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어패류는 재작년 대비 수입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트라는 지난해 홍콩의 대북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은 2014년에 수입 1위를 기록했던 귀금속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천안함 폭침 6주기를 맞아 대북 전단 천만 장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정부의 제지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제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 폐기를 요구하는 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쓰레기 수집을 통해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25년 동안 북한 쓰레기를 수집해온 미야스카 도시오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68살의 미야스카 도시오 교수는 일본 도쿄 변두리의 사무실에 다양한 북한산 잡화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의 쓰레기 더미를 파헤쳐 찾아낸 것들로 도자기, 장난감, 담뱃갑, 2013년 달력, 진귀한 책들, 미용기구, 햄버거 포장지, 대동강 맥주, 여자 속옷 등 다양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3일 미야스카 교수를 소개하며 그의 수집물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에 대한 단서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식량 배급표는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난을 보여주고 여러 다른 품질의 담뱃갑은 북한의 형편이 다른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의 야마나시 가쿠인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미야스카 교수는 1991년 평양을 처음 방문하면서 북한 쓰레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방문 당시 북한 당국이 허락한 장소만 방문하는 데 지친 미야스카 교수는 새벽에 호텔을 몰래 빠져나와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낮에는 깨끗했던 거리에 담배꽁초와 빈 상자가 굴러다녔습니다. 이런 쓰레기에서 인류학적 가치를 느낀 미아스카 교수는 쓰레기를 더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모습은 쓰레기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아스카 교수는 방북 당시 전화번호부를 입수하려 했는데 한국어를 구사하는 일본 교수에 대해서 가뜩이나 의심을 품고 있던 북한 당국자들은 이를 계기로 그의 방북을 금지했습니다. 미아스카 교수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92년부터 북중 국경지대를 47차례 방문해 정보와 쓰레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중개인들을 고용해 북한 쓰레기들을 중국으로 빼오기도 했습니다.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전화번호부도 $2,000를 지불하고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중국 군인들에게 일시적으로 구금돼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아스카 교수는 그럼에도 또다시 북중 국경지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연구자들이 성지순례하듯 미아스카 교수의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오사카 간사이대학의 이영화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아스카 교수는 괴짜이지만 발품에 토대를 두고 있는 그의 정보와 분석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미아스카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책을 10권 출간했고 최신 북한 쓰레기 수집물을 공개하는 강연회도 열고 있습니다. 미아스카 교수의 꿈은 언젠가 자신의 수집물들을 전시할 박물관을 여는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민주평통과 국립외교원 등 주요 기관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지난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개회사,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북핵 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와 북핵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1부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2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의 조윤영 교수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에 있어서의 미사일과 핵 실험의 도발에 대한 규탄적 의미 그리고 국민들 간에 있어서의 소통 이것을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북한의 도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여기에 따른 이제 국민적 공감을 통해서 적절한 우리가 해야 될 대처 이런 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공감 대토론회입니다.
특히 기조연설에서는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에게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한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들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비핵화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 조약 체결 등 비확산을 주도한 국가입니다.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입니다.
1991년 말 소비에트가 붕괴됐을 때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15개 공화국 중에서 네 공화국이 소비에트의 핵 과 미사일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네 번째 큰 핵 미사일 잠재력을 갖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기 전에도 카자흐스탄의 고르바초프 외에 비리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정책하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은 자기 뜻을 표할 수 있게 되었고요. 80년 말 때에는 카자흐스탄 국민이 특히 핵실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대 제일 큰 핵실험장은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큰 핵실험장은 카자흐스탄 시민 버라틴스키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국민이 운동을 해가지고 결과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민 버라틴스키의 핵 실험장을 문을 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자흐스탄은 독립하면서 핵보다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북핵 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와 북핵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일부 토론회에서 재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 개선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국가 범죄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반인도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 인권 그 가해자의 책임 있는 사람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 그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까지도 지금 권고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와 있고 또 우리도 이런 유엔의 어떤 그 입장과 결기에 보조를 맞춰서 금년 3월 2일 날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서 인권 문제 우리가 병행적으로 이거를 개선을 도모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이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70호에서는 뭐냐면은 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북한 주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인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또한 2부에서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 토론회는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일반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천안시 협의회의 유병수 회장입니다.
안보 사항도 그렇지만 그 정치 사항 때문에 맞물려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집결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모두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실 안보보다는 이렇게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가서 오늘 토론회 잘 들어가지고 전한 시민들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8명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역 협의회장님,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 또 국가위원장님 포함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된 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서 5m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5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15도,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5도, 강계 최저 2도, 최고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7도, 최고 11도, 개성 최저 6도, 최고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6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10도, 원산 최저 8도,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6도, 선봉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반테러 작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7일 파키스탄 동부 도시 라호르에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원에서 발생한 이날 공격으로 최소한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30명 포함돼 있습니다. 부상자도 300명이 넘는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28일 TV 연설에서 테러 분자들이 공원과 공공장소 등 민간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은신처와 훈련소 등 그들의 근거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분자들을 완전히 소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28일 테러가 일어난 라호르 등 펀자브 주의 3개 도시에서 용의자들을 여러 명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회 방문객 센터에서 조금 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회 경찰은 총격범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방문객 센터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자 의회 직원들과 기자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의회와 백악관도 잠시 폐쇄됐었습니다. 이날 총상을 입은 경찰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의회는 휴회 중이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역구로 돌아간 이후였습니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3월 초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언급한 데 이어 CIA가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레넌 국장의 방문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결정을 3월 14일 발표했습니다. 딘 보이드 CIA 공보과장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이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브레넌 국장이 방문 기간에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시리아에서 진정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길 원한다는 점을 브레넌 국장이 러시아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외교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선 외교 정책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동맹국들이 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이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한국과 일본이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고 핵 무장을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안보법이 29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집단 자위권이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는데 한 발짝 다가간 것입니다. 안보법은 또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군들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 안보법 시행과 관련해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군사 안보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길 바란다며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28일 국영 매체 그란마의 기고한 글에서 미국 제국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물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동생인 라울에게 정권을 넘겨준 피델 카스트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89세는 카스트로 전 의장은 오바마 형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1961년 피그만 침공 등 쿠바 정부를 축출하려 한 미국의 시도들을 언급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이 밖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 연설의 주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